안녕하세요. 1월 7일 주말 뉴스쇼 CBS 기자 조태임입니다. 이태원 참사 관련 청문회가 참사 두 달이 지나서야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인상에 남는 두 가지 장면이 있었는데요. 참사 당일 현장에 도착했지만 현장을 통제할 인력이 거의 전무한 상황에서 구조활동에 나서야 했던 19년 경력의 베테랑 소방관. 너무나 외로웠다 울먹였습니다. 28차례에 걸쳐 경찰에 지원 요청을 했다고 하죠. 같은 시간 캠핑장에서 음주 뒤 잠이 든 경찰청장은 음주 사실을 묻자 주말 저녁에 음주할 수 있다라는 답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고를 두 차례나 놓치면서 참사 발생 2시간 뒤에야 상황을 파악하게 됐죠. 국민의 생명을 지킨다는 국가조직의 최고 수장의 답이 과연 맞나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2023년 첫 주말 뉴스쇼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한 주간의 뉴스 중 핵심만 쏙 뽑아 친절하게 전해드리는 뉴스 쏙쏙. 새해에도 변함없이 CBS 장규석, 장성주 기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오늘 처음 다룰 얘기는 이 새해에도 끝나지 않는 코로나 이야기입니다. 네. 얼마 전까지 우리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같은 이제 규제 완화가 관심이었는데 올해 들어 지금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중국이 그 대규모 백지 시위 이후로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폐기하면서 그야말로 위드 코로나의 시대가 중국에서도 열렸는데 이 위드 코로나를 대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마 자유로운 여행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중국이 내일부터죠. 8일부터 해외에서 들어오는 입국 제한을 풀기로 했는데 사실상 입국자를 제한을 풀어버리면 이제 출국자도
사람도. 네,
중국에서 나가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제한도 풀어진다.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중국인의 이제 해외여행이 자유화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중국인 관광객이 쏟아져 나오겠네요.
겉으로만 봤을 때는 사실 이게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어야 맞거든요.
지금 명동에 지금 상권이 좀 살아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관광업에 중국인이 굉장히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일단은 좋은 소식이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가 중국발 입국자들에 대한 규제를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19가 처음에는 우한폐렴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었잖아요. 그 이후로 3년 동안 우리가 고생을 했는데 지금 중국에서 코로나가 굉장히 또 빠르게 많이 확산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겨우 마스크를 벗냐 마냐 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슨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도 아니고 3년 전으로 회귀해야 되냐 지금 우리가. 이런 좀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일본이 지난달 30일 가장 먼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했고요. 이어서 뭐 인도, 미국, 영국, 우리나라까지 이어졌고 유럽은 공동으로 지금 대응은 하진 않고 개별 국가별로 뭐 프랑스나 이탈리아들이 규제를 도입을 한 상황인데 반대로 여행의 어떤 반사 이익을 노리기 위해서 동남아 국가들은 이 규제를 일부러 안 한다. 이런 소식도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오히려 받아들이고 있다. 지금 인천공항 검사 결과를 보면 양성률이 30%를 넘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입국한 사람 3명 중 1명이 확진 판정을 받고 있다. 실제 어때요?
이게 우리나라의 상황이 이 정도고 이탈리아의 경우는 입국자의 절반 정도가 양성 판정을 받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지금 수치들을 보면 중국에서 지금 코로나19가 얼마나 심각한가라는 걸 좀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중국이 코로나19 확진자는 포기를 했습니다. 집계를 이제 아예 안 하고요. 사망자도 사실상 포기한 수준인데 그 이유가 기저질환자가 코로나19에 걸려서 숨지면 사망자로 카운트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정말 죽어야 죽는 걸로
확실하게 나와야 이제
하기 때문에 지금 보면 공식 발표로는 하루 사망자가 없는 날이 많고 한두 명 정도인 상황이고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수치네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이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아마 지금 하루 사망자가 9천 명 정도 최소 이 정도는 나오고 있을 거다라고 추산이 되는 게 장례식장 화장장은 뭐 꽉 차 있다고 하고요. 컨테이너에 시신을 보관하거나 아니면 아파트 주차장에서 화장을 하면서 장례식을 여는 이런 동영상들이
맞아요. 웨이버 네. 동영상 봤어요.
네, 네. 네. SNS를 통해서 지금 퍼지고 있는 건데
지금 더 우려되는 게 중국 같은 경우 춘절 연휴가 이제 곧 네네네. 다가오잖아요.
그렇죠. 이제 중국도 우리랑 같이 21일부터 설 연휴, 그러니까 춘절이 시작이 되는 건데 대규모 이동할 게 아주 뻔하죠.
그쵸. 네, 엄청난 큰 행사잖아요. 네.
그 트립닷컴을 이용해서 중국인의 해외 여행 예약이 작년보다 6.5배 늘었다고 하고요.
네.
또 문제는 우리가 그 입국 규제를 하고 있는데도 허점이 지금 드러난 게 한두 개가 네. 아니잖아요. 뭐 예를 들면 격리를 거부하고 도주했던 중국인이
네,
물론 잡히긴 했지만 네. 이런 사례가 있었고 또 이 과정에서 질병관리청의 어떤 관리 시스템 자체가 먹통이 되면서 네. 이게 추적이 전혀 안 되는 이런 상황들이 지금 드러났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미국에서 우세종인 XBB 변이가 중국에서도 확인이 됐거든요. 일단 오미크론 변이에서 출발을 해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우세종인 BA.5가 나왔고
네.
거기에서 또 중국의 현재 우세종인 BF.7이 나왔어요.
네.
지금까지 전파력이 가장 센 게 이 BF.7 중국에서 유행하는 거였는데 이것보다 더 강한 게 이 XBB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변이가 나와도 이름을 다 알았는데 맞아요. 이제는 이제 이름을 따라하기
오미크론까지는 내가 어떻게 따라하겠는데
이게 어려운 상황인데 네. 지금 이 XBB 변이도 우리나라에서도 확인이 됐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 XBB 변이가 이제 복통과 설사를 유발한다 이런 소문 때문에 중국에서는 지사제를 지금 사재기 한다고요.
네, 아무래도 공포가 커지면 뜬소문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네.
코로나 초기 때만 해도 소금물로 소독할 네. 수 있다.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비과학적인 이야기, 가짜뉴스가 번졌다면 지금은 좀 그럴싸한 그래도 가짜뉴스인 이런 것들 번지고 있는 게 XBB 변이의 독성이 높다. 사망률이 높다. 뭐 복통과 설사를 유발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다 확인된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이게 실제로 왜 이런 얘기가 나왔나고 보니까 중국의 신문망이라는 언론에서 그 웨이보에 복통과 설사를 일으키는 지사제를 사놓으라는 글이 올라왔다. 이렇게 보도를 한 거예요.
네네네.
근데 이 해당 기사에서조차 전문가를 이용해서 이거는 사실이 아니니까 조심해라.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그거는 쏙 빼고 가짜뉴스만 이렇게 퍼지게 돼.
그러니까 이거 가짜뉴스니까 조심하세요 하는 기사에서 그 가짜뉴스를 뽑아가지고
네.
네, 퍼뜨린 거야.
네, 맞습니다.
이거 뭐 제약회사에 이제 음모가 있는 거 아니에요? 지사제 만드는 회사에서.
네. 그래서 뭐 주가가 또 올랐다는 기사가 있긴 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만큼 불안해한다는 방증인 것 같기도
네, 맞습니다.
한데요. 이제
네.
코로나가 확산하는 그 자체도 이제 걱정이지만 지금 중국 코로나 정책 때문에 전 세계 경제가 들썩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뭐 지금 엄청나게 치솟고 있는 물가의 원인을 찾아보면 물론 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도 일부 영향이 있었겠지만 가장 핵심은 아마 코로나19였을 겁니다. 아마
네.
2020년 초에 코로나19가 전 세계에서 대유행을 하면서 봉쇄 정책을 펴기 시작을 했고 경제가 얼어붙으면서 그때 이제 제로 금리 그리고 양적 완화 정책으로 시장의 돈을 거의 무한대로 풀었기 때문에
네.
사실 인플레이션은 그때 이미 예고가 돼 있었다.
그렇죠.
네. 지금 와서 보면 그런데요.
그때는 몰랐지.
네.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유동성에 취해서 당시에는 몰랐을 뿐인데 어쨌든 중국은 전 세계 공장이라고도 불리고
네.
또 최대 원유 수입국이기도 하고요. 또 최대 원자재 수출국이기도 합니다.
네네.
이런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유지할 때 뭐 어느 도시를 봉쇄했다 이런 소식이 들리면 공장 가동이 중단되고 원자재 공급도 중단되니까
네.
경기 전망이 이제 어두워진다 이런 뉴스가 나왔었고 또 반대로 그 봉쇄로 공장을 또 안 돌리면 원유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이 나오면서
네.
이 국제 유가가 또 떨어지기도
네.
하고
예.
그러니까 중국의 봉쇄와 이 봉쇄 해제 이거 가지고 거의 일희일비하면서 경제 전망이 계속 바뀌었거든요.
그만큼 워낙 규모가 크니까.
네네. 네. 그런데 이제는 제로 코로나 정책을 아예 폐기하고 나니까 또 난리가 난 겁니다. 우리나라도 2020년까지만 해도 그 경제 관련 종사자들이 매일 아침에 가장 먼저 확인하는 지표가 확진자 수였다고 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은 집계조차 포기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 아무래도 재유행 공포가 굉장히 지금 심하기 때문에 경제 전망 자체가 굉장히 우울해졌고 중국의 공장이 있는 애플 같은 경우는 주가가 하루에 4%씩 빠져서 전 세계 유일하게 그 시가총액이 2조 달러, 우리 돈으로 한 2,540조 원이었는데 이 벽이 깨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경제와 관련해서는 뭐 중국 코로나뿐 아니라 계속 안 좋은 얘기들이 들리는데 네. 또 중국만 한정해서 보면은 미국과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안 좋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미국의 그 중국발 입국자를 규제를 한다 이렇게 발표했을 때만 하더라도 중국은 그 방역 조치는 과학적이어야 되고 교류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 그냥 이 정도로
자기 편할 때만 그런 얘기. 네.
원론적인 조금은 네.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었는데 근데 이 아까 말씀드렸던 XBB 변이 이게 미국에서 유입된 게 확인이 딱 되니까 네. 조금 바뀌어서 야, 이 방역 규제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거다. 우리 또 상황에 따라서 대등한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바로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뭐 코로나 그 기원설 가지고도 한참 말이 많았잖아요.
아, 네. 초반에 네. 이제 트럼프 대통령 때 그거 가지고 네. 거의 맨날 그냥 서로 잡아먹을 듯이
중국이
싸웠는데.
버트렸다. 이러니까 또 미국에서 개발해서 버트린 거다. 중국에서 또 대응하고 그랬는데 네. XBB는 또 미국에서 건너온 거니까 또 음모론 그렇죠. 나오고.
네. 네. 또 미국과 유럽이 원래는 그 mRNA 백신을 무료로 주겠다 이렇게까지 아. 얘기했었는데 중국이 이걸 거절했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방역 규제를 풀고 난 이후에 미국에서 이제 변이가 넘어왔다 이러면서 또 그야말로 늑대 발톱을 좀 드러낸 상황인
그
건데.
mRNA를 좀 맞지. 그게 안 그래도 변이가
그
지금
고집이 또 네. 있으신 중국의 고집이라는 게. 근데 어쨌든 아, 이런 네. 좀 정치 외교적인 수사들은 결국에는 중국 좀 내부의 어떤 결집을 위한 내부 정치용이 아닌가라는 좀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바로 옆나라기도 하고 우리는 그렇죠. 이제 어느 정도 통제가 되고 있다. 이제 네. 위드 완전히 이제 마스크 벗겠다 이런 기대를 하는 상황 속에서 중국발 코로나가 확산하니까 아 이번에는 좀 크게 확산 안 되고 잘 넘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우리 장규석 기자가 오늘 가져온 내용은 부동산 대책이에요. 네네. 지난 3일 정부가 뭐 정말 거의 그냥 부동산 규제 대부분을 풀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네. 네. 일단 정리를 해볼게요.
네, 1월 3일에 발표해서 13 대책이라고 하는데요. 네, 13 대책 핵심은 서울입니다. 서울. 네, 서울이 풀렸습니다. 그 난공불락 같은 서울을
그러니까요.
풀었거든요. 네. 서울, 강남, 서초, 송파, 강남 3구하고 용산을 빼고 서울 나머지 지역을 다 풀었습니다. 그것도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규제 두 개를 한꺼번에 풀었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얼마 전 푼 지 얼마 안 됐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때만 해도 뭐 그래도 서울은 좀 남겨뒀다.
수도권.
예. 그랬었는데 얼마 안 돼서 바로 풀었어요.
수도권 풀고 서울만 남겨놨었죠. 광명하고 몇 군데, 과천하고 몇 군데하고 이제 서울을 남겨놨는데 그 서울마저 다 풀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이제 규제 지역은 규제 지역을 보면은 보통 이제 뭐 세금 그 다음에 대출 또 이제 청약 네. 뭐 재건축 이런 데에 대한 이제 규제들이 2중 3중으로 걸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세금을 보면은 살 때 취득세 중과시키죠.
네.
보유할 때 종부세 중과하죠. 또 양도세도 중과합니다. 그러니까 규제 지역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대출도 LTV 비중을 50% 미만으로 묶어놨고 뭐 3주택부터는 아예 대출도 안 되게 네. 이렇게 이제 규제 지역에서 막아놨는데. 이런 걸 다 풀었어요. 이번에. 예. 그래서 이제 뭐 중과 조치 이런 거는 거의 다 풀렸고 서울에서도 네. 예. 재건축 같은 경우도 이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뭐 이런 제한이 다 풀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집 살 때 자금 조달 계획하고 증빙 자료 제출해라 이것도 의무도 없어졌습니다.
정말 웬만한 규제는 다 풀렸다고 봐도
다
무리가
풀렸다고
없어 보여요.
예. 또 이제 주목해서 봐야 될 게 저는 그래서 그 이것도 크다 했는데 더 큰 게 있더라고요.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서 해제가 네. 됐습니다. 서울이. 예, 사실 이게 더 큰데 네. 그동안에 이제 신축 아파트가 당첨되면 분양가 상한제 지역 같은 경우는 최대 10년 동안 전매 제한이 걸렸습니다. 10년 동안 집 팔지 마세요. 네,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실거주 의무가 2년이 부과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거주 의무 때문에 몸테크 이런 말도 나왔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뭐 거의 두꺼비 신세죠. 헌집 줄게 새집 더운데 거의 예. 헌집 팔아야 됐고요. 근데 이제 전매 제한은 수도권은 최대 3년으로 줄었고요.
네.
최대 3년. 그러니까 1년도 되고 이게 여러 가지로 좀 많이 줄었습니다. 비수도권 아예 1년으로 줄었습니다. 실거주 의무도 없앴어요.
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신축을 분양을 받으면 내가 입주하기 전에 분양권으로 팔 수도 있고 이제는 그다음에 내가 이거 끝까지 들고 가도 잔금 칠 때 내가 입주를 안 해도 되니까 전세를 내주고 맞아도 되고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다주택자나 아니면은 내가 굳이 그 집에 살지 않더라도 집을 이렇게 살 수 있는 어떤 요인들을 만들어줬어요.
작은 부분에 네. 있어서 좀 숨통을 틔워줬어요. 네.
게다가 또 이제 이건 12월에 나온 건데 주택임대사업자를 부활시켰거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다주택자들은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고 여러 채를 사도 취득세 등록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보유세 뭐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어서 뭐 결국 이게 이제 규제를 푸는 내용은 한마디로 그겁니다. 집 사세요. 네, 집 사세요. 이제 좀 집 좀 사세요. 네. 서울도 풀어주는 게 서울에 집 좀 사세요.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게 5년 전과 너무 격세지감이 네,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번에 규제 완화가 특히 둔촌 주공 이 재건축에 맞춤으로 해준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거의
나와요.
특혜 대책이지 뭐.
그러니까 저기 네. 둔촌 주공은 저희 네. 뉴스 속에서도 한번 다뤘었는데 맞아요. 그때만 해도 이제 계약료 이거 높게 나오겠냐 이런 우려를 했었거든요.
맞아요. 그때는 계약률이 낮을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었는데 그걸 네. 다 풀어줬어요. 아. 한번 보죠. 이 둔촌 주공 아파트 올림픽 파크 포레온이라고 하는데 이름 참 어렵네요. 예. 이게 세대 수가 12,000 세대죠. 네.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사업이라고 하는데. 이게 강동구 둔촌동이에요. 그러니까 네. 강동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강남 3구에서 빠졌어. 그런데 이게 위치가 잠실 올림픽공원 바로 위에 있거든요. 잠실하고 바로 붙었는데 송파는 아니니까 일단 규제 지역에서는 빠진 거예요. 네. 게다가 이제 또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서 해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크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둔촌주공 같은 경우는 전매 제한이 8년이 걸려 있었습니다. 네, 8년 동안 못 팔게 됐는데 이게 1년으로 줄었습니다. 네. 실거주 의무 2년 없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둔촌주공의 분양권 매매가 가능해졌다. 네. 네. 그러니까 계약자 발표도 아직 안 났는데 벌써부터 떴다방 나왔습니다. 네, 떴다방이 혹시 계약하셨어요? 이러면서 네, 이게 벌써 붙는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실거주 의무가 없다 보니까 내가 입주를 안 하고 전세를 끼고 이제 신축 갭 투자 가능하죠. 네. 그다음에 이제 대출도 규제 지역 해제로 무주택 1주택은 LTV 70%까지 나오니까 사실 잔금 치를 때 부담이 많이 그렇죠. 줄게 됐어요. 네. 게다가 이제 주택 가격 12억 원 이상이면 중도금 대출을 안 해주던 이 규제를 풀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둔촌 주공 아파트 84제곱미터 분양가가 13억 원인데 이거 원래 중도금 대출이 안 나오는 기준이잖아요. 그런데 네. 이번에 대출이 뚫렸습니다.
그러니까 둔촌 주공 네. 관련해서는 이 중도금 대출 안 되는 것 때문에 계약이 안 될 거다. 네. 이게 네. 가장 컸잖아요.
왜냐하면 뭐 금리도 이렇게 높은데 게다가 이걸 현금으로 어떻게 다 이제 내냐 이랬는데 네. 이건 이제 대출을 풀어줬으니까 이제 대출로 이제 할 수 있게 된 거죠.
저는 그 부분이 조금 의아한 게 말씀해 주신 것들을 종합을 해보면 결국엔 영끌에서 사라. 그러면은 남는다. 그렇죠. 네. 약간 이런 메시지를 좀 주는 것 같은데 정작 원희룡 장관 같은 경우는 이제 영끌하면 절대 안 된다라고 본인은 또 브리핑에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말을 하긴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그 자료들을 좀 보면 그 주담대 대출 DSR 비율이 60%가 지금 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월급이 한 100만 원이라고 치면 60만 원은 지금 빚 갚고 있다. 주담대 대출 갚고 있다. 네. 지금 이 뜻이거든요. 그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미 주담대 대출을 받은 사람이 또 이런 거를 사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그러면 지금 안 그래도 집이 없는 사람들이 집이 없는 이유가 돈이 없어서 집이 없는 건데 결국은 이거 대출을 많이 끌어다가 이거 또 사라 이런 식으로 조금 메시지가 가는 저는 그렇게 좀 많이 받아들이시더라고요.
맞아요. 되게 저기 정확한 저기 지적인 게 이게 한번 규모를 한번 보면요. 네. 이게 13억이다. 이렇게 네. 이제 규모를 보면 사실 이제 계약금이 20%예요. 네. 규제는 계약금 20%니까 13억이면 2억 6천만 원을 일단 계약금을 내야 돼요. 그거는 내 돈으로 내야 되죠. 네. 그다음에 중도금이 60%예요. 그다음에 잔금이 이제 20% 이렇게 가는데 원래는 이제 중도금 대출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80%를 대출 없이 동원을 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20% 더하기 60%에서 그러면 13억 원에 80%면 10억 4천만 원을 일단 대출 없이 동원해야 된다. 네. 이거 대출 없이 마련할 수 있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네. 거의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계약 해지가 속출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던 거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계약은 그래도 하게 만들자 네. 해서 이제 풀어줍니다. 풀어주면 일단 급한 대로 한 2억 6천만 원 정도만 내가 만들 수 있으면 어떻게든 잔금까지는 일단 끌고 갈 수 있는 상황이죠. 이자만 어떻게 낼 수만 네. 있으면 잔금 때도 규제 지역이 해제될 때 이제 잔금 때 무주택이나 1주택이면 주택 감정가의 70%. 그다음에 2주택자 이상도 6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규제 지역에서 해제됐기 때문에. 네. 그다음에 또 실거주 의무가 폐지가 됐으니까 내가 돈이 없어도 전세를 놓는 방법이 또 생겼어요. 그러고 내가 아예 여력이 안 되면 중간에 이제 전매 제한 풀리면 분양권을 팔 수도 있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게 된 거기 때문에 사실 청약자 입장에서는 거의 뭐 이게 지옥으로 떨어지다가 하늘에서 동화처럼 이렇게 내려와서 탁 잡은 거야 지금.
진짜 누가 이렇게 로또를 줬는데 당첨된 그러니까. 로또를 준
생각지 못했는데
거의 이거 죽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아직 계약자 발표는 아직 안 났어요. 네, 그래서 네. 계약자 발표 나면 이 계약자들이 생각이 많이 바뀔 것 같다. 이제 네. 이건 뒤에는 좀 얘기를 할 텐데 네. 중요한 건 아까 얘기한 대로 DSR이에요. DSR. 네. DSR이 60%가 넘었는데 지금 DSR 규제 40%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제 나중에 잔금이 70%가 나온다 그러면 거의 한 10억 가까운 돈을 지금 대출을 해야 되는데 10억을 내려면 DSR로 계산하면 거의 억대 연봉이 넘어야 대출 가능합니다.
웬만한 직장인은 어렵죠.
웬만한 직장인은 이만큼의 대출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때 가서 DSR에 걸려가지고 모르지 또. 근데 정부가 또 DSR까지 풀어줄지. 근데 DSR에 걸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좀 조심해야 될 거다. 예. 한 이게 이제 둔촌주공이 이제 입주가 2025년 초예요. 그러니까 그때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지금 말을 못하지만 그때 상황이 별로 좋지 않으면 DSR 규정에 걸리면 이것도 좀 약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생명 연장을 해줬다. 네. 아, 일단 그런 건 있고. 그래서 야 이거 거의 100% 계약되겠는데? 네. 어, 이런 예상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네.
근데 이런 뭐 우려 지금 우려도 나오고 있고.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얘기하지만 이거 둔촌주공 맞춤형 혜택 아니야?
맞춤이죠.
네, 이런 대놓고. 논란이 예상될 수밖에 없는데 왜 그럼 정부가 이렇게까지 나섰냐? 이게 의문이 들어요.
대마불사. 이게 왜 대마냐? 입주 세대수 12,000 세대예요.
아.
뭐 한 집에 한 3명만 산다 그래도 4만 명이 나옵니다, 인구가. 게다가 이제 이 원희룡 장관이 꿈이 큰 사람이에요.
그렇죠. 대선까지
저 위에까지
지금,
용이 될 사람인데.
보니까
용을 꿈꾸는 사람인데 4만 명을 적으로 돌릴 순 없잖아. 게다가 4만 명만 적이 되나요? 거기에
가족까지
부모,
뭐.
자녀, 친척 얼마나 또 욕을 하고 다닐 거야. 이게 안 되면. 그러니까 사실 좀 정치적으로 부담이 있다. 이거는 이제 뭐 곁다리로 하는 얘기고. 근데 이제 경제적으로도 봤을 때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은 이제 규모가 워낙 크니까 1군 건설사만 4개가 붙어 있습니다. 컨소시엄으로. 대우, 롯데, 현대, 현대산업개발 4개가 붙어 있는데 이 4개 건설사가 그 PF라고 하죠.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7,231억 원을 냈습니다. 그걸로 이제 공사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게 11월 달에 이제 대출 일종의 이제 만기가 돌아와서 이거를 이제 만기를 연장을 해야 되는데 이자를 내고 이걸 이제 보통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에서는 차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차환을 하는데 이게 레고랜드 사태가 터지면서 자금 시장이 이제 얼어붙어가지고 차환을 못해가지고 이러다가 이거 레고랜드 또 터지는 거 아니냐. 그런데 결국 정부가 채권 안정 펀드를 내놔가지고 거기서 돈을 자금을 끌어들여서 차환에 우여곡절 끝에 성공을 했습니다. 대출 금리를 12%나 내고 차환을 했는데 이 채권의 만기가 1월 19일에 돌아옵니다.
아 얼마 안 남았네요.
근데 1월 17일이 계약자 발표하고 계약금 내는 날이에요.
아.
그러니까 분양 계약자들이 계약금 20%를 내면 이걸로 대출 갚으면 돼요. 문제는 전매제한 8년에 실거주 의무 2년에 전세도 못 나, 집도 못 팔아, 중도금 대출도 안 돼, 금리도 높아 이러니까 아 이거 계약 못 하겠다고 계약 포기한 사람이 많이 나오면 계약금을 100% 다 못 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돈이 안 들어와.
그렇죠.
그럼 PF를 못 갚아요.
네.
그렇게 되면 뭐 이 건설사도 워낙 대형이니까 사실 뭐 부도나진 않겠지만 그 자금을 어디서든 땡겨와야 돼요. 그러면은 건설사가 부실이 일어나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금 시장 불안한데 둔촌주공 엎어졌다 이 얘기 나오면 제2의 레고랜드 사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금 시장이 경색이 올 수 있고 이게 다시 이제 돈줄이 말라서 경제 위기로까지 갈 수 있다 이런 걱정이 있어서 정부가 사실 이걸 막으려고 맞춤 대책을 해줬다 이런 관측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거 알았으면 둔촌주공 한번 넣어보는 건데
엄두도 못 냈다.
이렇게 되면은 그 일종의 후폭풍으로 강남 용산 빼고 앞으로 서울 지역에서 대규모 단지로 재건축을 하면 좀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일단 들어 누우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아 일단은 장관이 그 대선 주자인지 일단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쪽수를 믿어야 돼. 쪽수.
그럼 대단지에. 네.
일단은 규모가 크면 좀 힘들다.
가만두 정부가 이제 가만히 내버려두지는 않으니까. 네. 그럼 이제 원론적인 질문. 이제 그럼 집 사도 되는 건가요?
글쎄요. 이게 둔촌주공은 아깝죠. 네. 근데 서울 전체를 이제 강남 3구 용산 빼고 다 풀어제낀 건 확실히 파격적입니다. 뭐 둔촌주공만 보고 했으면 사실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잖아요. 뭐 정부에서 좋아하는 그 핀셋 뭐 대책 이래가지고 둔촌주공에 맞춤을 딱 해주면 되는데 그거보다 훨씬 크게 풀었단 말이에요. 이거는 뭐냐면은 결국에는 집값이 더 떨어지는 건 막아야 되겠다. 정부가 이렇게 이제 결단을 한 겁니다. 예. 파월 의장이 그 이번에 그랬거든요. 올해 금리 인상, 금리 인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좀 시장이 다시 좀 이렇게 좀 경색되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지금 나서기는 좀 힘든 상황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네.
근데 거꾸로 금리가 내려가기 시작하면 지금 부동산 규제를 다 지금 뭐 빚장을 걸어놨던 걸 다 풀어놨기 때문에 갑자기 급상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좀 대책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부동산 대책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보는 게 집값을 잡으려고 하면 올라가고 이제 네. 집값 하락 막으려고 하면은 또 안 올라가고
시차가 있으니까
네, 네. 참 어려운데 이번 네. 대책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또 어떤 결과를 낳을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주말 속속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CBS 장규석, 장성주 기자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스페셜 인터뷰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깐만 이따 다시 돌아올게요.